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제자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인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 1장 8절 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보면 다른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자들이 원래 갖고 있던 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양상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자 파송할 때에 나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뭐 굳이 막 하려고 막 내가 능력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고 고집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님께서 뭐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을 갖거나 너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 항상 빈손으로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무언가를 감당하게 하시지 네가 원래 갖고 있는 걸 갖고 해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한 것이지 넌 원래 부자였으니까 돈으로 해라. 넌 원래 건강했으니까 몸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으로 하는 것,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좀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과 관련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여지껏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것과는 좀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뭐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을 또 감당하기도 했고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든 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직분을 감당하나 할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지껏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수준으로 교회를 섬기면 돼.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받은 것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습, 지금까지 변한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변화를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지 지금껏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누가 나보다 더 잘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맡기시면서 항상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사역에 임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한 모습이어도 항상 이 점을 또 생각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건 무엇일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뭐 힘자를 써가지고 뭐 학력 아니면 뭐 재산 뭐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권능이라고 흔히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그런 권능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타 등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은 내가 나아가서 뭐 역기를 막 큰 걸 든다든지 마라톤을 뛴다든지 이런 능력이 아니고 돈으로 뭔가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없으면 권능이 없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없으면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이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것,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권능인 것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거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능들을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뭐 학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면, 그런데 쓰지 않는다면 내가 부자가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만 편안한 것이지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누렸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었다, 혹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형통하게 되었건 고난을 당하게 되었건 여하튼 내가 만난 모든 처지 상황 형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계획대로만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그건 절대로 권능이 아닙니다. 그건 위에서부터 내려온 권능도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 나는 이런 것을 샀어? 난 이런 것을 누리게 되었어? 난 이런 것을 갖게 되었어? 그걸 뭐 때문에 자랑을 합니까?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내 욕심대로 쓰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네가 이전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도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건 주님이 주신 권능,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1장 8절에 보면 세 번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지역이 나와요. 대상이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8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대상이 세 곳이죠. 이 세 곳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지역들에서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잠깐 사마리아에 다니셨지 사마리아나 땅끝은 주님의 사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셨냐면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았던 곳들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보다 더 왕성하게, 그리고 주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보면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또 이것이 주님이 가시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 여기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파송하지 않아요. 땅끝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만 땅끝에 교회를 세우러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환란을 만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땅끝에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지역과 대상을 보면 제자들이 원하던 곳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익숙한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도 거기 가서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가서 이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다면 그걸 어디 가서 써야 되느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 내가 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보냄받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였던 현재의 모습과 모든 것들이 다 대조가 돼요. 전혀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관심사가 현재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합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근데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제자들을 더 변화받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곳들로 그들이 가게끔 인도하셔서 각각의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1장 8절 말씀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제자들과 비슷해서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언제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껏 받은 은혜가 아닌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고 지금껏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닌 더 놀라운 권능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설령 내게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가 가득한 하루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 되라고 보내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직분임을 늘 고백하게 알려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지내며 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또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각각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고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만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더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갖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보냄받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